신약성경 977페이지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4절.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피반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히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을 전하는 자나 우리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여호와를 깊이 배우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뭐 신문이나 뉴스 보면은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한복으로 그런 사건도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데, 그 한복그룹이 뭐 수조 원을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회사 운영하고 또 사업 뭐 확장하다가 결국 부도가 나고 그런 모든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그 제1로 화를 낼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신문서도 좀 많이 그 한복그룹 사태 가지고 불만 터뜨린 그런 사람들인 그 중소기업 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로 좀 화를 많이 낸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단돈 1억을 대출 받으려고 해도 은행 가면 담보 잡혀라 뭐 하면서 잘 안 해주는데, 세상에 한 회사에다가 어떻게 한 은행이 뭐 수천억씩 대출을 해주고 그래 결국 수조원이 나갔느냐, 뭐 은행이 한보를 위한 은행이냐 이하면서 굉장히 뭐 떠들어댔죠. 그런 것은 중소기업 사장이 아니래도 사실 뭐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은행에 혹시 뭐 빽이 있으면냐, 아는 사람 있으면냐, 손쉽게 뭐 1천, 2천 이런 건 대출 받기 쉬운데, 대출 뭐 단돈 1,000만 원 대출 받으려고 해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서 은행가 1,000만 원 대출 받기라는 뭐 하늘에 별 따기지 뭐, 혹시 누가 부자가 보증 서준다면 또 몰라도. 가면은 담보 잡혀라 하면서 뭐 집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보증인 세워라. 보증인도 아무 세우면 안 돼요. 저도 보증 못 씁니다. 나한테 보증 서달라 말하지 마세요. 소득세가 뭐 1년에 얼마 내야 또 보증인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대출 잘 안 해주죠. 대출 받아본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 은행이야 선전하는 거 보면냐, 요즘에 돈 뭐 돈 안 가져가 안 다르다 하는데, 그래 해도 없는 사람은 은행가 돈 빌리기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돈 빌려도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재산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 빌려준단 말이죠. 직장도 없이 뭐 조그만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은행가 돈 빌린다, 이건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뭐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은행이 뭐 땅 파갖고 장사하나, 돈 없는 사람 빌려줘가 다 돈 띄면 어떡하노, 그러니까 나같이 가서 돈 안 빌려주는 거 당연할 거 아이가 이리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한보 사태 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저절로 나오는 기라. 세상에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말이지 돈도 안 빌려주면서 저런 사람한테는 담보도 없이 이리 빌려주노.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 사람 치고 뭐 세상 욕 안 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뭐 잘못했다고 다 욕할 거예요. 정치가 잘못됐느니, 뭐 대통령이 잘못한다느니, 국회의원들이 엉망이다느니, 이놈의 세상 확 망해버린다느니, 일단 별의별 욕을 다 해대며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욕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보면요, 대한민국의 뭐 모든 사람이 세상 욕하고 불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욕하고 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이 욕하고 세상 살만하다고 한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살만하다 이리 말합니다. 부자들한테 가가지고 세상 살기 힘듭니까 물어봐요. 아니라까지. 돈 있는데 세상 살 재미가 다 있는 거지 뭐 욕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는 욕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 망해야 된다 이리 말하는 것이 돈 있고 없고 이런 자기 기준 가지고 그것이 지금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편하니까 세상 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안 당하니까, 내가 안 눌리니까,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얼마든지 살만하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노태우 대통령 뭐 비자금 사건, 전두환 통전 사건, 한보 사태, 뭐 은행장 뇌물 받고 어쩌고 하는 이런 걸 뭘 보면서 그런 게 터질 때마다 정부를 욕하고 비판하고 뭐 세상 팍 망해버리라 이렇게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냐? 하여튼 힘들게 사는 사람이다. 집 없고 돈 없고 빽 없이 힘들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욕한단 말이죠. 오늘 출근하면서도 혹시 오늘 내가 가가지고 잘리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근심 속에서 나날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 바라보면서 화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욕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보고 욕이 나왔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돈 없고 빼었기 때문에 화풀이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은 나는 일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런 힘도 안 들이고 몇백 원, 몇천 원씩 돈을 갖다 긁어 모은다. 그게요, 화 안 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은 열등시라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지금 못하다는 그런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화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은행가 돈 빌려 가면 담보 잡혀야 되고 막 좀 빌려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뭐 뒤에 전화 통화하니까 몇천 원씩 탁탁 빌려가더라. 이런 게 뭐냐면은 나를 비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나는 일이 약한데 저 사람 철이 강하노.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했다, 잘못됐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 교회가 끼어들어갑니다. 교회가 끼어들어가가지고 교회도 세상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지금 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이 잘못됐다, 뭐 이런저런 거 보면서 정치가 잘못됐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다고 어떤 차이가 나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시각에서 세상이 잘못했다고 본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거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들이 뭔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이 잘못되긴 잘못했지만은 왜 잘못됐느냐는 것을 우리가 좀 바로 인식을 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이 잘못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잘못됐다, 뭔가 세상 되어가는 꼴을 보니까 화가 난다, 뭔가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 자꾸 들어간다 이런다면은 그게 과연 내 입장에서 세상적 기준에 보니까는 그렇게 드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 기준의 세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그걸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 안 그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붙들어 놓고 여보셔 지금 세상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거의다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정치든 경제든 뭐든 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다 말할 거란 말이죠. 그래 문제는 도대체 뭘 기준해 가지고 세상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뭘 기준 삼고 있느냐.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세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 노를 바라고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시각일까? 하나님도 한보사태 같이 왜 한 회사의 수천을 빌려주느냐 이렇게만 보고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실컷 말해놓고는 하나님이 잘못으로 보는 그 모습에 오히려 내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세상을 잘못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 맛 안 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참 살 맛 안 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살 맛 안 난다는 사람들은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돈 없고 빽이 없으니까 뭘 못합니까? 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죠. 세상에 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좋은 집에서 못 살죠. 좋은 옷도 마음대로 못 입죠. 좋은 차도 못 타고 다니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죠.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게라.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나를 살맛 안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못 산다고 하면은 세상 살맛 안 난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나 나 똑같이 전부 다 못 사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든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못 사는데 나는 마음대로 못 하는데 누군가는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뭐 TV 보니까 누가 외국 나가지고 골프를 쳤다더라. 외국 나가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물건 사갖고 온다더라. 그걸 왜 욕을 합니까? 그걸 욕한 이유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속을 부글부글게 만드는 거라. 그것이 모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딱 바뀌어져가지고 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말이지 음산 생각도 안 하고 외화 낭비한다 이렇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욕하는 사람 사실 돈 안겨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아요. 단지 없어서 못하다 뿐이죠. 나는 못하는 걸 저 사람 마음대로 하니까 진짜 세상이 불공평하게 생각되고 내가 못난 사람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 돈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재밌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살만 납니다. 뭐 여름에 한국이 덥다 그러면은 외국에 시원한 나라 가가지고 수영하고 돌아오고, 골프집 외국 나가서 골프 치고 오고 하고 싶은 거 만들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야 세상 살만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확 망해버리라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만약에 돈 없는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요즘 뭐 그 더블 복권이라든가 그거 당첨되면 3억이라 하래요. 그게 당첨됐다.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세상 살만 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뭐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은 복권 당첨돼가 3억 딱 안겨줘봐요. 딱 떨어져봐요. 그 뒤부터 세상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사고 싶은 집 딱 사고, 뭐 자가정 딱 굴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런 세상이 살만 안 나겠습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세상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됐다 잘됐다 살만 난다 살만 안 난다 이런 말을 하는 기준이 다 뭐냐면은 내 기준이랑 내 기준, 뭔가 하나님 기준 가지고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몽땅 다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 기준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을 내 기준 가지고 바라보고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나쁜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한단 말이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인 사람 믿게 보이고, 내가 빽 없으니까 권력인 사람 믿게 보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우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망해버린다 멸망시키다 이리 하니까 그래 좋다 속 시원하다, 왜? 난 돈 없으니까 난 못 사니까, 이런 기분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고 왜 세상을 멸망시키겠는가, 그걸 오늘 본문 통해서 봐야 되죠. 지금 9장하고 10장 넘어왔는데, 9장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은 뭐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는 사라집니다. 예수님 나라가 왔는데 세상 나라 같이 있다는 건 없어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는 왜 심판받고 사라져야 되느냐, 왜 멸망해야 되느냐,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잘못했다는 것을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만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악한 모습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 우리는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그 모습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잘못된 모습이 9장에서는 뭐라 나옵니까? 자기 힘을 믿는 교만이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온통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까지 거짓 가르치고, 도대체가 만족을 모르고 욕심 때문에 형제들끼리 뭐 서로 먹고 먹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잘못된 세상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둔바둔 되면서 하나님도 관심 없고 말씀도 관심 없고 오직 돈에 미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멸망의 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미쳤다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도 관심을 안 둔다고 하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모습까지 보이시냐면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얘기인데, 1절에 보니까요,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피반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상이요, 불의한 법령을 발포를 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를 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은 불의한 법령이 뭐냐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 다시 말해서 세상이 법을 갖다가 세웠는데 그 법이 불의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불의한 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뭐 요즘 노동법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노동법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요즘 하도 떠들어서 와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국회가 날치기로 노동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국의 노동자가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정된 노동법을 노동자들은 불의한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가지고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을 제정한 정부에서는 그 법을 불의하다 봅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법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법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지금 정부는요, 이 나라와 경제를 위해서는 이 노동법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습니까? 노동자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말이 맞습니까? 노동법이 불의한 법령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법령입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노동자는 불의합니다. 근데 정부는 정당하단 말이죠. 그럼 누구 말이 맞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기에 불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시각 볼 때는 불의한 법이란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기부법요, 일반 서민은 불의하다 뜯읍니다. 학생은 와서 불의하다 뜯으려. 근데 정부에서는 정당한 법입니다.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 몽땅 다 자기 입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 자기 입장, 정부도 자기 입장, 자기 입장 생각하니까는 서로가 불의하다 하는 거죠. 서로가 맞다, 불의하다. 그래, 결국 뭐냐면은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의 애매한 그런 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자꾸 세상 법 그 구조만 가지고 불의하다 잘못 떠드는 건 잘못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법 내용 가지고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법을 말할 때. 그러니까는 뭐 그 천주교에서 뭐 무조건 노동자 편 들어가지고 불의하다 편 들어준 건 잘못된 거예요. 정부 편에 볼 때 정당한 건데 그걸 왜 불의하다 봅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법령을 판단 시각이요, 자칫 잘못은 애매하게 빠져들 수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노동법 내용을 모릅니다. 그냥 뭐 정리해고제다, 그것만 알아요. 정리해고제가 뭐냐? 회사가 어려우면은 마음대로 사원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사가 어려우면은 마음대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잘라내버린다, 이건 불이한 거잖아요. 근데 회사 운영자 편에서는 굉장히 정당하고 좋은 겁니다. 왜냐? 어려우면은 잘라낼 수 있다, 결국 회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사장한테는 정당한 거잖아요. 무지무지 좋은 법이잖아요. 결국 서로 자기 시각에서 그 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 가지고 불의한 법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기준 가지고 불의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불의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불의한 법이지, 어떤 세상 기준 가지고 불의한 법이 뭐냐, 안기법이다, 노동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불의한 것으로 보느냐,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법령 때문에 누군가가 당하죠. 누가 당합니까? 가련한 백성, 고아, 과부, 이들이 당합니다. 법 때문에. 한마디로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법 때문에 당해. 법 때문에 돈 없고 빽 없어가지고 그냥 누르면 당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은 어떤 법을 정했다 그러면은 그 법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눌림을 당하고 그들이 뭔가 손해를 보고 그들이 뭔가 약탈을 당하게 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불의한 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노동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법이냐 불의한 법이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법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눌린다 하고 누가 약탈을 당하느냐 이걸 보면 된단 말이에요. 약한 자가 약탈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 법은 불의한 법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노동법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불의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참 시끄러운 노동법을 지금 제가 예로 들고 있을 뿐이에요. 회사는 노동법 가지고 사원 오일 보완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중 갔을 때 누가 당하는가 나중 보면 알아요. 지금 봐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어쨌든 불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법 때문에 약한 자가 당한다. 하나는 그걸 가지고 불의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제가 전에 사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다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를 있게 했단 말이죠. 그들을 있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에 있냐면은 가난한 백성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고아 과부된 이런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가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그 가련한 사람을 내 백성을 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내가 내 백성적인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통해서 너희들 믿을 판단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령이 온통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힘을 키워주기에 사용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백성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걸 가지고 불의한 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없는 자들은 무시당하고 강한 자들이 행세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으면 무시해버립니다. 나보다 강하면 그 사람 아부하죠.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나보다 약자로 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 약한 자 모습에서 자기 모습 발견하느냐 또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약한 자였다는 것 그걸 고백하고 나도 무능한 자라는 것 그걸 고백하며 사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약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약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거. 약자를 무시하는 게 뭡니까? 자기도 약자였는데 자기도 무능한 자고 약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을 뿐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니까 약한 자를 갖다가 무시한다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의함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약자를 무시하는 그것을 불의함으로 여깁니다. 왜? 약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갖다가 무시하니까 그걸 불의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은요, 뭐 무조건 돈 없고 가난한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지금은요, 지금의 하나님 백성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약자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내가 약자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약자임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걸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걸 힘으로 삼아가지고 없는 자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누르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고 있는 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티 안 내고 장로라고 행세 안 하고 권사라고 어른으로도 안 하려고 하고 봉사한다고 자랑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습니다. 언제나 자기보다 형편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가난한 백성을 등장시키는 도구로 쓰고 있을 뿐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하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가난하다 해가지고 그래도 돈 없다고 짜증내고 날마다 염려하고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래가 나도 한번 떵떵 잘 살아보겠다고 이리 살아간 사람은 그 사람은 심리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돈 벌면 더 무섭습니다. 사실 옛날 자신이 어렵게 살던 시절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없는 사람 무시하며 살아가죠.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압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 뒤에 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 왜 보냈는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진짜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느냐, 그걸 판단하시려고 나보다 약한 자를 보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자를 보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그걸 보고 네 믿음 판단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우고 돈 없고 나보다 좀 못 사는 그런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세상은 약한 자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를 쫓아가는 게 이 땅이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걸 바로 잘못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이 불의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기준입니다. 교회는요 강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보면은 약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분들 있게 하신 것도 뭡니까? 바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 배려입니다. 배려. 왜?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 배려란 말이죠. 절대로 나보다 못하다고 내가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약한 자를 보냈다는 것, 언제나 그걸 기획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쉽사리 마음대로 행동 못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항상 약자를 보면서 저 사람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아닌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저게 내 모습 아니냐.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 못합니다. 신자가 서로 모여서도 약한 자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하도록 항상 조시할 필요 있다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니냐. 네 과시하는 거, 네 자랑, 그것 때문에 없는 자가, 나보다 못한 자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저희도 말한 기억 나는데, 뭐 내 아들 합격했다, 그거 좋아하는데, 나는 합격했다는 걸 좋아하고 그걸 기쁨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아이의 부모가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면은 그 말이 쏙 들어간단 말이죠. 남이 그걸 가지고 칭찬해줄 때, 남이 그걸 가지고 나를 뭐 말을 해줄 때, 그걸 가지고 싹 다물어 버리고, 아니요, 내 아들 붙은 거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 머리 뜯어요, 이런 말로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훈련을 좀 부지런히 쌓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그 대화할 때도 보면은 말들이 탁탁 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말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 상처 입을 것이 아닌가? 항상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우리들은 그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자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약자를 무시하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압니까? 그게 곧 예수를 죽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약자로 왔습니다. 천하에 없는 약자로, 사람 태어난 곳이 아니고 짐승이 태어난 그 마구간에서, 그 짐승이 태어난 곳에 태어나고 구유에서 태어났고, 뭐 방도 아니고 그런 외부에서 목수 아들로 천한 지방에서 온갖 약자 모습은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강자에게 죽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약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면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그거예요. 왜 약자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산다는 게 뭐냐? 결국에는 내가 약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약자라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사는, 이게 문제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살아가면 이 사람은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 그걸 내 힘으로 삼지 않아요. 권력이 있다, 그 권력 때문에 약자를 누르는 그런 모습 안 보입니다. 왜? 나를 약자로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의로 보는 것이 뭐냐는 걸 항상 명심하고 내가 그 불의한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내 주위에 약자를 심어놨다는 것, 항상 그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돈에 안 쏠리죠. 돈이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거든요. 그러면은 염려 걱정하지 않고 마음 든든하게 이 땅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신자의 삶이잖아요. 항상 우리들은 세상 잘못이 뭔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잘못을 보는가, 왜 멸망시키겠다 하는가, 그걸 좀 잘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